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너 끝까지 그날에 다 그에게 다 이르고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와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나니 아멘.
사무엘상 3장은 2장에 소개된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의 죄악과 또 4장에서 죄의 결과로 비롯된 엘리의 죽음과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에 빼앗겨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게 되는 그 기록 사이에 어떻게 죄악이 만연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일을 준비하시는가를 보여줍니다. 크게 3장은 네 달력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입니다. 1절은 리더십의 세대교체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로 2절부터 14절은 세대교체를 위해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는 15절부터 18절까지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0절까지 사무엘을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 21절까지입니다. 21절까지 사무엘을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3장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작은 아이였던 사무엘을 불러 세워 말씀을 주시고 그로하여금 말씀과 함께 더불어 자라가게 하시고 동시에 새로운 리더십을 위해 그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세대교체를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3장을 통해 사무엘의 삶을 말씀으로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네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첫 번째로,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는 것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입니다. 먼저 1절부터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냐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입니다. 여기서 희귀하여와 이상에 공표를 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의 선포되지 않았다, 또 하나님의 뜻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희귀하여를 rare라는 형용사를 사용하여 거의 없다라는 뜻으로 쓰여졌고, 또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를 no frequent vision이라고 쓰여 있어서 표현했습니다. 특별히 이 이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조는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 또는 성취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일어나는 놀라운 사역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변화되는 일들도 없었고 하나님의 사역도 전혀 볼 수 없었던 시절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2절에서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라고 소개합니다. 엘리는 육체의 눈이 어두워서 잘 못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워 있는 반면 사무엘은 1절에 아이라고 소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섬기며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습니다. 엘리와 사무엘이 누웠던 자리가 달랐던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전에 있기를 사모하기보다 자신의 처소에 누워 있고, 반면 아이였던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기를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준비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이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엘리는 다른 날의 첫날을 사모한 반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궁정에서의 한날을 더 사모했던 것입니다. 결국 엘리의 눈은 육체적으로도 희미해졌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 영적인 민감함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던져봅니다. 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엘리에게만 찾아갔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세 번이나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의 음성으로 알고 엘리에게 찾아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I am. Here I am. 대답합니다. 두 차례나 반복했습니다. 이어 세 번째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를 찾아가자 엘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그리고 사무엘에게 이릅니다. 9절입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이어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그런데 사무엘의 대답을 한번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가 말한 대로 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단어를 빼먹습니다. 바로 주여입니다. 로드라는 단어를 빼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답했습니다. 뭐라고 답했습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왜 사무엘은 여호와 또는 주여를 빼고 대답했던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7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즉 아이였던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제사장이었던 엘리를 통해 들어야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엘리가 바로 사무엘의 주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음성을 듣고 엘리를 찾아갔습니다. 두 번이나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엘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다른 말로 하자면 엘리는 더 이상 사무엘의 주가 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절에 소개된 것처럼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이제는 지나가 버리고 이제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기는 때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영어 성경을 보면 The Lord came and stood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오셔서 서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찾아오시고 사무엘 앞에 서 계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서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야사브는 누구에게 나타내다 또는 누구 앞에 서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바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사용된 단어와 같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34장 5절부터 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함께 서서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에게 찾아오셔서 동일하게 함께 서서 마주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더 이상 엘리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과 함께 서서 마주보고 말씀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엘리 가문의 이말 이상을, 여기 이상은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말씀하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11절부터 14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기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이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신 말씀을 이루시겠다 하십니다. 사무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상 또는 비전입니다.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했던 그 이상이 사무엘을 통해 이제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바로 엘리 가문의 종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엘리도 그 이유를 알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거룩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구별되어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것으로 알았습니다. 자신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이에 대해 이미 2장에서 엘리가 아들들에게 그리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버지로서의 엘리의 말도 제사장으로서의 엘리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이제 밤이 지나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상, 즉 하나님의 비전은 이제 사무엘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때 엘리는 사무엘을 불러 묻습니다. 16절부터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러자 사무엘은 자세히 그리고 하나도 숨기지 않고 엘리 제사장에게 이릅니다. 그러자 엘리는 다음과 같이 응답합니다. 18절 하반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이상, 그 비전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말씀이라 했습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절에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는다 했습니다. 왜 그랬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물든 엘리와 그의 가족을 통해 일하실 수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밤을 기점으로 이상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사무엘을 통해 이뤄가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 드립니다.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의 말은 누구의 말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 답은 21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여기서 두 문구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로에서 다시입니다. 공표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둘째로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입니다. 실로가 어디입니까? 바로 가나안 정복 이후 성막을 두고 법궤를 두었던 곳입니다.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기 전까지 하나님의 성소였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곳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던 곳입니다. 실로에서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담아 선포하게 하시는 도구로 사무엘을 사용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담긴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20절에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단부터 부엘세바는 이스라엘 전 지역을 뜻하는 말입니다. 온 이스라엘과 동의어라 볼 수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엘리가 아닌 사무엘을 세웠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그에게 담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뤄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본 이 사무엘상 3장을 통해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교회의 머릿돌은, 교회의 기초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역들이 교회의 기둥이어야 하고 이를 통해 교회가 성장합니다. 캐나다 리전 칼리지의 석좌 교수로 계시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의 저자인 제임스 패커는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을 소개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적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습니다. 제가 시편 139편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라고 이야기한 이후에 패커 교수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기 전부터 우리에 대해 잘 알고 계신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전에 알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알아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 말씀은 그러므로 알려주심이며 초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하신 놀라운 일들을 알려주시고 지금 행하시는 일들도 그리고 앞으로 행할 일들도 알려주신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우리와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멈춰버린 이상 그 비전을 그를 통해 이뤄가셨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사무엘을 통해 보여지고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둔 말씀의 공동체로 세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발견됩니다. 마가복음 3장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56쪽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을 큰 맥락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친 사건 이후에 갈등 관계가 심각해집니다. 우리 누구와 그 갈등 관계가 형성되었는지 이 마가복음 3장을 통해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6절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그리고 22절 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 하니 또 31절 봅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방금 읽은 6절, 22절, 31절을 통해 네 분류의 사람들을 또 그룹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입니다. 종교적인 무리입니다. 정치적이지 않고 전통을 고수하려 했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둘째 무리인 헤롯 땅과 손을 잡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함입니다. 헤롯 땅이 어떤 이들이었습니까? 헤롯 왕을 추종하던 세력입니다. 성경에서는 헤롯 땅이 누구인지 불분명하지만 중요한 것은 헤롯 가문을 통해 유대 민족이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라고 믿고 그 가문을 따랐던 무리입니다. 종종 사두개인들로 헤롯 땅이 대신 쓰여지기도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바리새파와 항상 대립했었습니다. 그리고 성문법만 율법으로 믿고 부활도 영원도 믿지 않던 무리들이었습니다.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랬던 두 그룹이 손을 잡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작한 것입니다. 셋째 그룹은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들은 전문적인 율법 박사들입니다. 당시 이들은 하나님의 계급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국가고시를 보고 패스한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연구하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더불어 산헤드린의 의원, 회원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가족들까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미쳤다 했습니다. 이 네 부류의 사람들 모두 예수님의 공동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사역에 동역하기를 거부하고 엑소 밖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그 믿음의 공동체, 말씀 공동체, 사역 공동체 밖에 있던 무리들이 바로 이 네 부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사역도 거부한 이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의 기초로 세워진 제자들 공동체와 그 밖에 있는 이들이 구분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제자들과 또 그 밖에 있는 무리들을 어떻게 구분하셨던 것입니까? 마가복음 3장 이후 4장에 이르러 우리는 비유를 발견합니다. 비유는 왕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비유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입니다. 그곳에 보화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이들에게 비유는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동체 밖에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마가복음 4장 10절부터 12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4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열두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입니다. 보화가 숨겨져 있는 비밀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비유일 뿐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를 설명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씨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세 가지의 열매 맺지 못하는 밭과 좋은 밭을 대조하셨습니다. 먼저 길가의 돌밭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을 먼저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길가에 떨어지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돌밭에 떨어지자 뿌리가 없어 말라버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지자 가시로 인해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지자 결실을 맺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여기서 씨앗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리에게 뿌려진 씨앗은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사탄에 의해 금방 빼앗겨버렸습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뿌리 내리지 못했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처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인해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반면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과 함께 자란 것입니다. 그러자 결국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비전으로 성취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반석이 세워져야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지상사역을 이어가는 사명 또한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에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일꾼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반드시 먼저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이 나한테 무엇인가 진지하게 묻고 복음이 내 인격을 찾는 그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의 일꾼으로 살아나가야 합니다. 둘째로 엘리와 그의 가문은 사실은 우리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인간의 실존은 어떤 인간의 수고와 선행으로도 속죄받을 수 없는 없습니다. 엘리와 그의 두 자녀들의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내 것으로 여기고 소유하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신약성경 240쪽입니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0쪽 1장 28절부터 3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처럼 아무런 기대도 희망도 없는 우리에게 속죄를 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와 주신 것입니다. 도저히 속죄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빛이 되어주시려고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 어떤 재물과 예물로도 속죄받을 수 없는 엘리와 그 아들들 같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기 위해 사망의 그늘에 있는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그의 삶과 말씀으로 우리를 나를 구속해 주신 것입니다. 사순절을 맞아 예수님께서 엘리와 그의 아들들과 별반 차이 없는 나를 위해 친히 능욕당하시고 침뱉음당하시고 채찍질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셨던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오시기 위해 십자가까지 지셔야 했던 그 주님의 사랑도 잊지 마십시다. 그리하여 사무엘에게 임하여 함께 하시고 함께 자라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땅에 떨어지지 않는 말씀의 사람으로 세우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더불어 끝까지 곧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무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 죄악된 인간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기 위해 너무나 낮은 모습으로 심한 매질과 오해와 배신을 지나 십자가까지 지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인해 엘리와 그의 아들들과 같이 도저히 속죄받지 못할 나를 위해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사순절을 맞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희생과 아픔으로 나에게까지 왔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좋은 밭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사순절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송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백주년 기념교회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